요즘 참 이 세상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뉴스를 봐도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무엇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며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현대 세계 정세가 성경 예언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즘 같은 이런 긴박한 상황, 이런 놀라운 상황들이 과연 성경에 언급됨이 없이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별로 중요성을 띠지 않은 채 또 한 어떤 이 세계 정세의 어떤 대목이 그냥 흘러가는 것일까요? 우리 그것을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성경에 예언된 현 세계 경제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예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예언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몇 년도에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점치는 것보다는 물론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윤곽을, 아웃라인을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예언이 성취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지점을 지날 때 우리가 깜짝 놀래고 감격하고 아, 주의 말씀이 확실하구나. 주의 예언은 분명하구나. 주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언의 참 목적은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원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 세상의 흐름이 이러할 것이라고 성경 예언의 근거에서 믿고 알고 강의해 왔지만은 저도 요즘에 제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고 그 문자 그대로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보고 얼마나 주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현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집트의 사건을 보시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이집트에 예? 이런 그 아랍 국가에서 이런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거세게 일어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이 과연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요즘에 생기는 중동 지방의 이 놀라운 민주화 운동, 이것이 성경에 미리 예측되어서 말씀되어 있을까요? 우리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펴서 좀 살펴보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애굽의 이 운동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민주화 운동이란 말은 붙였으나 사실은 경제 폭동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음식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곧 미국에 옵니다. 이것이 곧 한국에 옵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여, 이제 머지않은 장래 이 사건이 온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독재주의와 또한 왕권이 있는 아랍 나라들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억눌려져 있던 불만들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뒤에서 이런 일을 일으키는 배후 세력이 온 세상의 나라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이집트에서 이러한 항거 폭도 일어나면서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가 밝혀진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일하는 한 CEO 가운데 그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인발부돼서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이 사건의 배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말이죠, 알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바람에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이것은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세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또 튀니지아, 그 옆에는 튀니지아에서 사실 먼저 시작을 했지만 정말 온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슬람 세력의 큰 파동을 일으키는 것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생긴 항거 운동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리비아, 지금 가다피가 꼭 옛날 히틀러 같죠. 큰 많은 수십만 명의 그 대모하는 그 민중들 향해서 말이죠. 용병들을 불러다가 자기 나라 사람들은 이 군인들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못 죽이겠어 하니까 용병을 사다가 무참히 그냥 기관창으로 쏴서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가다피는 옛날 히틀러가 한 것처럼 아마 자살해서 죽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도대체 지금 세상에 왜 일어나며 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먼저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오늘 볼 그 예언 말씀을 연구하면 이제 요 다음에 있을 사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핍박입니다. 바로 요 다음에 올 사건은 큰 환란입니다. 그 성경 예언의 순서는 너무나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아랍 국가들 이슬람 세력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면서 새로운 질서로 재정립될 줄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을 좀 잠깐 같이 공부할 텐데 다니엘 11장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은 뭐냐면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서 일어난 예언이기 때문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어떤 한 나라나 한 개인 왕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하고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꽤 긴 기간 동안에 있는 예언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메대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요. 천사가 와서 메대 페르시아라고 딱 지목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부터 다니엘 11장 예언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부터 나오면서 조금 뒤로 가면 이제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란 명칭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만 봐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11장 맨 마지막 44절 45절 가면 마지막 시대 큰 핍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할 때에 그때에 무슨 때에 다니엘 11장 맨 마지막 부분에 핍박과 큰 환란을 설명하면서 다니엘 12장 1절은 받기를 이러한 때에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 메대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돼서 이 세상 마지막 끝까지로 진행되는 긴 예언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어떤 한 나라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어떤 나라가 2000년 이상 지난 그 긴 기간 동안에 존재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1000년 이상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계속 그 의미가 변천되어 가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남방왕으로 지목된 세력과 북방왕으로 지목된 세력도 점점 똑같은 사상을 가졌지만은 변천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 11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니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며 남방왕은 크게 놓아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요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볼 때 여러분 이것은 북방왕은 로마 제국이고 남방왕은 애굽 제국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자세하게 그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간단하게 보십시다. 북방왕은 사실은 제일 처음엔 애굽이 남방왕이에요. 애굽은 출애굽할 때부터 남쪽에 있는 나라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세력으로 상징되어 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하니까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안 내보낸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세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무신론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 왕 그 시대부터 따져서 애굽 시대부터 항상 전쟁을 한 시리아가 북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리아를 점령해서 북방 왕 세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북방 왕입니다. 로마가 또 나중에 나온 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높인다는 그 예언이 여기 다니엘 11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다니엘 11장 전체를 한 장을 제가 설명하려면 2시간, 1시간, 3시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자세한 예언들이 있고 또한 클레오파트라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세금을 거두라고 한 그런 명령까지 다 나와요. 그러므로 자세하게 제가 간단하게 짚어서 설명만 좀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주의 계명을 변개하고 언약을 배반한 그 존재를 높여요. 그 존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와요. 그리고 참 믿음 있는 자들은 용맹하여서 싸우다가 많은 사람이 또 죽어요. 이러한 핍박 얘기가 등장하니까 이것은 로마 교황권이 중세기 때 큰 핍박을 한 그 예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북방왕은 시리아 나라에서 로마 나라로 옮겨갔다가 로마 나라에서 마지막 시대에는 로마 교황 로마로 넘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언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방왕은 말이죠. 남방왕은 제일 처음에 에집트에서 바로 왕 시대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니 부인한 이런 무신론 세력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중엔 그 똑같은 철학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중에 이것이 무신론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공산주의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이 공산주의 사상이 사실은 남방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애굽이 지금까지 세상을 이 지배하는 세력으로 이 마지막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상이 애굽이 무엇을 영주로 대표했느냐라는 그런 사상이 꾸준히 연결되어 왔는데 에집트에서 무신론 사상. 여러분 불란서의 파리 혁명은 무슨 사상입니까? 그것은 무신론 사상이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이죠.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혁명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주의요 유물론 사상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남방 왕의 세력이 흘러가는 것을 이 다니엘 11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 11장 이제 40절과 41절을 통해요. 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이 다니엘 예언 연구를 강의했고 녹화를 했고 다니면서 또한 세미나도 많이 열었는데 아, 한 부분이 부족했다. 이 예언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진작 알았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사실을 내가 미리 얘기해 두었을 걸.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눈에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확실한 것인지 얼마나 주님의 예언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예언인지 그 예언의 바탕을 두고 그 예언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내 생명과 우리 생을 맡길 만한 확실한 주의 말씀인 것을 다시 제가 이해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생의 전체를 맡겨서 말씀대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의 증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 하면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합리적이 아닌 것 같아도 주의 말씀에 우리 생애와 마음을 두고 거기에 기초해서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는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부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랬을 때 온 하늘은 이제 내가 드디어 여호와를 기억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늘이 공포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린 주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생명과 우리 생애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인 것을 우리 다시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남방왕이 나오는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말세입니다.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에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세에 가서 남방왕은 무신론 세력입니다. 근데 말세 무신론 세력이 북방왕을 찌릅니다. 아, 성경에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다고 마지막 시대에 이 교황권, 이건 교황 로마죠. 그 지역은 옛날 로마 제국이나 똑같습니다. 로마 도시이고 바티칸입니다. 옛날 로마의 보좌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 주었다. 그렇게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똑같은 지역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세력을, 세계를 지배하는 그 기본은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북방을 찔러서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되는 예언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읽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남방왕이 그를 찔렀어요. 이것이 역사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1798년도입니다. 1798년도에 불란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란서의 혁명 세력인 나폴레옹 세력이 그 밑에 있는 버티어 장군을 보내서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에 가서 피우스 6세 교황을 붙잡아다가 포승줄로 묶고, 이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세에 한번 살아보았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죠. 왕들을 패하고 세워가는 그 막강한 세력이 불란서 혁명 세력에 의해서 그 교황이 묶여서 말에 태워 죽을 당해서 불란서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3개월 만에 옥사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어요. 그러므로 1798년도에 있는 그 사건을 그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서 있는 예언의 성취, 또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예언의 성취라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기조였습니다.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거나 아니면 가르치지 않죠. 참 이상하게 기독교가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됐는데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려고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그러나 긴 6천년의 역사를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긴 기간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798년도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 그 놀라운 예언이 성취된 그 지점을 그리스도인들은 옛날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 왜? 성경의 마지막 때에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이 이제 이 남방왕을 치는데 그때 치려고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란서 세력은 이미 별로 큰 세력이 아닌 그저 적은 한 나라 프랑스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북방왕 교황권이 불란서를 쳤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쳤습니까? 불란서 세력은 그 당시에 이 교황청을 치고 교황을 붙잡아 죽게 해서 찔러서 죽게 된 상처를 낸 그 세력은 불란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신론 세력입니다. 예? 성경이 계명을 패해버리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성경을 다 그다가 불질러버린 교회를 무시하는 무신론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불란서의 파리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가 생기더니 나중엔 막스 레닌이 생기면서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갑니다. 그 사상과 그 철학을 그대로 이어가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만들었을 때 나라 하나입니까? 러시아에 시작됐으나 그 주위에 있는 위성국가를, 국가를 전부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중미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포르투갈까지, 유럽에는 포르투갈까지. 그래서 많은 나라가 합쳐져서 그것을 소비엣 유니언, 소련 연맹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불란서에 있었던 무신론 사회주의 세력의 사상과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세력으로서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교회를 잃었고, 너무나 많은 신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북방왕이 로마 교황권이 다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쳐들어갈 때 이때는 남방왕이 공산권 세력이 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예언에 그대로 들어맞았는데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이것은 군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로마 교황권에는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쳤는가? 여러분, 미국의 군대를 가지고, 미국의 이 국방력을 가지고 공산권에 대항해서 싸운 것을 우리가 그 역사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살펴봅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때의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산권을, 남방왕의 세력을 쳐들어가는데 가보니까 나라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회리바람처럼, like a whirlwind, 회오리바람처럼 이제 쳐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그 당시에 1989년도에 공산권이 무너질 때 미국에 있는 유수한 그런 잡지들과 신문들이 이 공산권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지나간 사건으로 표현한 것은 참 재미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란서의 그 사회주의 혁명이었죠. 그렇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1798년도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미국이 1989년도에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사실은 로마 교황권과 손을 잡고 그 뒤에서 사실 부추겨서 그렇게 일을 만든 그 세력은 북방왕이죠. 누구라고요? 마지막 시대? 로마 교황권입니다. 바티칸입니다. 그 세력이 1989년도에 폴란드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폭동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소련 공산당의 몰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아,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남방왕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주위에는 많은 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이 들어가서 하나둘씩 하나둘씩 여러 나라가 쓰러지면서 온 나라가 해방의 기쁨의 소리를 지른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얼마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기억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옐친을 기억하시죠? 예, 옐친 대통령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USA Today 신문을 보면 보세요. Official recalls Vatican.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북방왕 로마 교황이 손을 잡고 이 공산권을 무너뜨린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신문에 이런 대서특필한 기사를 우리가 흔히 그 당시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얼마 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그 다음에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똑같이 총에 맞고 저격을 당하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게 되었던 상처를 받았다가 부활하고 일어난 그런 똑같은 동병상련입니까? 이제는 한국말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앉아서 아주 깊이 이제 모의하면서 계획을 한 다음에 소련 공산권을 무너뜨린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임즈는 그 당시에 Holy Alliance, 거룩한 동맹을 맺어서 이 공산권을 이제 무너뜨리게 했다. 근데 왜 이것이 미국의, 예? 미국의 무슨 Alliance가 아니라 Holy Alliance, 북방왕의 계략, 남방왕을 다시 쳐들어서 복수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Holy Roman Empire, 그렇죠? 신성 로마 제국의 꿈을 어떤 의미에서 교황권으로 대체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한 동맹을 맺어서 공산권을 넘어지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근데 북방왕이 미국의 국방력을 이용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기 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화로운 땅은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두신 곳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두신 것입니다. 주님의 성소와 계명을 두신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거룩한 성경을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으로. 그래서 땅이 도와서 미국으로 도망을 와서 그들이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미국이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중심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나라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입니다. 참 먹고 살기 좋고 정말 천연 자원이 많은 아주 정말 이 세상에서 영화로운 땅 하면 어느 누구도 반대함이 없이 지목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북방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는 세 슈퍼파워가 싸워왔죠. 누굽니까? 교황권과 미국과 소련,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의 대표인 미국과 종교 세력의 대표인 교황권과 공산주의 세력의 대표인 소련, 이 세 슈퍼파워가 패권을 쥐려고 싸워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공산권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 미국이 거룩한 동맹을 해서 공산권을 넘어지게 한 이거 미국을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들어와서 미국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아, 회의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물이 넘침처럼 전쟁을 할 것이요. 안 그랬어요? 조용히 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캐톨릭 세력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죠. 드디어 처음부터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서서히 역사해온 마지막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주님의 참 백성들을 잡는 것입니다. 진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미국의 이 민주주의의 정치 형태를 바꿔놓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사상을 바꿔놓아야 합니다. 교회들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상을 바꿔놓고 타협시켜야 합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땅에 미국에 조용히 들어갈 것이요, 오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요,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 누구십니까? 여러분,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불순한 롯의 그 딸들과 관계를 통해서 생긴 자손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지고 올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는 여자의 남은 무리인 참 백성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이교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성경의 참 진리와 섞여서 짬뽕 되어버린, 섞여버린, 그래서 혼란하게 바벨론 되어버린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존귀한 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게 아닌데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성령께 간구하면서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무슨 복음이요? 성경에 말하는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참된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두운 데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알곡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8장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마지막 그 북방왕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것이 옛날 말이죠. 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아, 여기에 교황청 안에 이것이 이제 용이 용트름 하는 그런 조각을 해놓은 이런 그 기둥이고 이게 이제 교황이 앉는 보좌입니다. 그 주위에 각 정치인들이 모여있고 추기경들이 모여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2005년도입니까? 그때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었을 때 그때 제가 그 장례식을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제가 금요일인데 아주 독일 목사 두 명과 함께 세 명이 앉아서 이것을 자세하게 지켜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옛날에 교황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정렬했을 때 그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교황을 아련하러 갔을 때에 부한자들과 정치가들과 세력이 있는 자들이 가서 어떻게 정렬하는지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역대 대통령들이 가서 죽은 교황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오바마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가 있습니까? 참 이상하죠? 왜? 무슨 누가 죽었나요? 장례식에 갔습니까? 아니죠. 옛날부터 교황에 가서 자기의 충성심과 자기의 어떤 의미에서 경배를 자기의 고난을 이제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로 그 자기 고난을 주는 그게 그 권세와 보좌를 그에게 준다 그런 예언의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왔습니다. 까만 옷에 까만 넥타이에 까만 옷에 까만 쇼를 쓰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이것은 예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지 못하는 예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로운 땅에 슬며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사상과 종교의 신조까지 뒤집어 바꾸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이 옳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베네딕트 16세 81세 그 생일잔치를 화이트 하우스의 백악관에서 이제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일잔치 할 때 미국에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트린 베로 그 흑인 여가수 있죠? 소프라노 가수입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육군 밴드가 말이죠. 막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Truth is marching on 진리가 전진을 한다. 누구 앞에서 어디서 진리가 전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군악대가 노래를 하고 그러면 유명한 여자 가수가 나와서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추기경을 부르는데 Our Father 할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Our Father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근데 그 여자 가수가 Our Father 교황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시요. 그 축하하는 노래가 끝난 다음에 부시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Holy Father. Holy, 거룩한 아버지. Holy Father. Congratulations. Happy birthday to you. 말이 됩니까?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불란서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습니까? 그랬습니다. 북방왕이 군대를 미국의 군대를 이용하여서 회리바람처럼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공산권을 무너뜨리고 복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차례대로 세력인 미국 영화로운 땅에 슬며시 들어가서 영화로운 땅을 점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늘 알지만은 여기가 백악관입니다. 이것이 워싱턴 마니먼트입니다. 이러한 비석, 이러한 탑은 여러분 오벨리스크 탑인데 이것은 태양 신전 앞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회의 바티칸의 광장 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것이 백악관 바로 앞에 워싱턴 DC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영원한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11장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이런 사건이 차곡차곡 정확하게 다 성취되어 갔는데 갑자기 일이 터집니다. 자, 이제 읽어봅시다. 다니엘 11장 42절 43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어느 땅도, 여러분 좋으십니까? 어느 땅도, 애굽 땅도, 이집트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 일어난 그런 민주화 운동의 놀라운 민중 봉기를 보았습니까? 아, 여러분 그 정권이 뒤바뀌고 도망을 간 사실을 보았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아십니까? 무바락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제에 쌓은 돈이 70억 불 이상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두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재물입니다. 나중에 어느 사람과 리비아, 여러분 졸고 계세요? 어느 나라 사람과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구스 사람이 에티오피아요. 이거 다 이 아프리카 북부 지방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 애굽 땅, 리비아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시대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까? 자, 이제 뜻대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 미국을 잡았다. 그건 부인할 길이 없어요. 영원한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내려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평준화시켜야 세계주의자들이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로마 교황권 세력이 다시 보좌에 앉아서 옛날 중세기 때 온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다시 지배하고 각 개인들과 나라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 다음에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슈퍼파워나 어떤 개인들이나 나라의 큰 세력들을 내려뜨려서 평준화시켜야 돼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자, 그런데 숙제가 있다. 알케이다 어떻게 되는가? 아랍 국가들, 이 말 듣지 않는 이슬람 국가들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요즘에 예언적인 안목에서 보면서 요즘에 생기는 일들을 자세히 주시하고 신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결해 버릴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989년도에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소련과 공산 세력을, 공산주의 세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쓰러뜨려버릴까? 여러분은 하루아침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바우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책임자였습니다.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노동주의자들이, 노동연합들이 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데모할 때 데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폭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온 나라들에 번져서 공산주의 나라들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산주의를 내렸고 이젠 경제적으로 다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미국도 경제적으로 망해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다스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랍 국가들입니다. 이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 애굽과 리비아. 아, 여러분 애굽에서 일어난 폭동은 공산주의를 넘어뜨린 폭동과 똑같은 성격입니다. 민주화, 공산주의 나라들이 폭동할 때도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시작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음식 문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발표했죠. 2011년도에 들어와서 인구 조사하니까 이 세상의 인구가 이젠 70억입니다. 60억도 아니고 65억도 아닙니다. 이젠 70억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물값과 음식값이 굉장히 뛰었어요. 2011년도에 들어와서 43%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 오일값이 점점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아, 조금 있으면 이제 5불, 7불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여러분, 유럽이나 한국은 벌써 7불, 8불 합니다. 한 결론에. 그러나 미국에 그것이 올 때 우리의 입장은 참 어려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엄청난 폭동이 생겼어요. 민중들의 봉기, 그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아랍에 있는 정권들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이 압제당한 이 민중들이 경제 문제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젠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에 생기는 그것입니다. 바레인, 예? 알제리아, 리비아, 애굽, 튀니지아, 요르단. 그렇죠? 요즘에 쿠웨이트에서는 그 왕권이 말이죠. 각 쿠웨이트 시민들에게 미국 달러로 3,500불씩 줬대요. 봉기하지 말아라. 데모하지 말아라. 그러나 쿠웨이트도 굉장한 지금 움직임이 있고, 그러나 이제 왕권이 오케이. 너희들의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 다 들어줄게. 한 타협하는 그런 미팅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라크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은 내려갔잖아요.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란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란을 어떻게 잡는가 한번 지켜보십시다. 놀라운 또 예언의 성취가 우리 눈에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도무지 저거 앞으로 어떻게 교황권이 도대체 이 이슬람 국가들을 어떻게 지배할까 했는데 간단해요.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려요. 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이 세계 UN의 블락들이, 에어리아들이 다 쉽게 지배될 수 있도록 만드는 모습 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 순서대로 이 세상 정세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자라. 난 처음부터 나중까지 내가 다 알고 내가 이 세상을 주장하신다고. 여호와가 성전 안에 있으리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 여기 보세요. 자, 이런 일들이 애굽에서 생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튀니지아, 리비아. 참 리비아의 사건은 놀랍죠, 지금. 리비아가 넘어지면 이제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랍 국가들 가운데서 이란 하나 제쳐놓고 이제는 아무도 독재를 행할 사람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가 다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을 보시면 거기 신상이 나오죠. 우상이 나오죠. 근데 우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금, 은, 동, 철. 그래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로마인데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다리입니다. 철로 된 두 다리. 나중에 발굴하기 어떻게 됩니까? 열 나라. 그렇죠? 철과 진흙이 섞이는 열 나라로 정확히 갈라졌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요즘에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UN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폴리티컬 블락을 만들었는데 그 블락이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열 개입니다. 정확하게 열 지역을 나누어서 이 세계의 주의자들이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열왕입니다. 열뿔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열 나라들입니다. 그럴 때 그 뒤에 있는 세력은 누구십니까? 북방왕입니다. 그 북방왕이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라크에서 리비아에서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라크 사태도 이제 종결짓게 될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러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애굽과 리비아도 어떻게 그 시족이 될 것이라. 이래서 아랍 국가들의 운명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올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44절 45절 말씀하기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인을 가진 인치는 천사가 올라오는데 어디에서 동쪽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인을 천 천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게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모든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 방향은 동쪽입니다. 동쪽 또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 있습니다. 마귀는 내 보좌를 북편하에 높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북쪽이고 또한 성경에서 심판은 어디서 온다? 북쪽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북에 오는 소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소문 그 기별과 또 무엇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기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두 번째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때 이 세상에 큰 외침이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외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동북에서부터 이제 심판이 온다. 누굴 심판해요? 언약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망케 한 자들, 잘못된 복음과 오를 전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또한 주의 백성을 연약한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동북에서부터 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로 그가 누구예요? 아, 북방왕입니다. 그로 범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주님의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백성들, 주의 참 백성들을 미워서 이렇게 동북에서 오는 그 참된 진리의 기별을 퍼뜨리고 소리치는 자들을 도륙해서 다 죽이고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원없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여러분, 장막 궁전이 무엇입니까?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치고서 그 안에 숙식하는 그 텐트를 장막 궁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텐트 팰러스예요. 전쟁에 가서 앞장에서 전두 지휘하면서 이제 숙식하는 텐트를 쳤어요. 그것을 장막궁전이에요. 근데 어디 쳤어요? 바다, 큰 물과 또한 영원하고 거룩한 산이에요. 영원하고 거룩한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 진리가 나가고 주님의 율법이 나가는 참된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진리를 이제 동북에서 오는 소문, 주의 백성들 알곡을 인침받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모아오는 그 진리의 기별이 나가는 곳이 영원없고 거룩한 산이에요. 그 교회와 바다, 바다는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 많은 물은, 음녀가 되는 많은 물은 누구나? 열방과 방언과 민족과 족속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이 세상에 들으려고 귀를 쫑긋한 그 사람들과 참된 외치는 진리 기분을 전하는 그 거룩한 교회 사이에 텐트를 치고 전전을 일으켜요. 왜요? 그 기별 듣지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아, 저 말 듣지 말아라. 저건 진리가 아니라 광신이다. 동시에 또 참된 진리를 전하는 성령이 충만한 주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바다와 영원없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거기에 이 사람이 자기를 교회 안에 두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 먼저 베드로라는 자가 있을 것이며 그가 성전 안에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사람들을 배독해 해요? 멸망시켜요? 거기에 그 미혹에 빠지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북방왕 세력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미 예언해 두었죠. 언제까지 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의 불꽃으로 그를 태워서 죽을 때까지 그 세력은 간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죽게 된 상처를 1798년도 받았으나 요한계시록은 그의 상처가 나아서 부활할 때 온 세상이 기억이며 그를 따를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다 점령하는데 공산권을 무너뜨리고 영어로운 날엔 미국의 조용에 들어가고 나중엔 이슬람 세력까지 다 진압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큰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옛날 두라 평지에 큰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짐승을 세우고 짐승에게 절하게 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사고 팔고 매매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핍박입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핍박에 설 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 이것은 당장 우리가 서바이브해서 먹고 사는 일과 직결되고 내 자식의 입에 우유와 먹을 것을 넣어 주어야 하는, 우리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이 달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핍박 가운데 가장 극악한 핍박이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우상에 경배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경배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이러할 때에 미가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것이라.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큰 사건을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속해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인침받을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과 품성과 우리의 충성심을 준비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연약한 점이나 어떠한 오류나 오해나 편견이나 잘못된 우리 성품의 흠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성품의 흠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약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 올 때 전부 배반할 텐데 배반만 하면 괜찮아요. 남을 팔아줄 것입니다. 예수를 판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남을 팔고 다른 형제들을 곤궁에 빠뜨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성품의 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인침을 받을 때입니다. 인침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오류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품성들을 전부 말씀에 갖다 둘 때 조가 위에 낯선 검 같은 성령 검인 성령 말씀이 들어와서 다 찔로 쪼개고 잘라내어서 예수의 형상만 완전히 반사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인침받는 시대입니다. 인침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깎아서 조각한단 말입니다. 인침은 과정입니다. 지금은 인침을 받는 과정 속에 있고 그런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습니다. 곧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아, 그때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풀무불에 들어간 그들의 용맹스러운 믿음 때문에 온 세상에 그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힘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진리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어떤 일이 올지라도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충성스럽고 신실한 우리 품성입니다. 그래서 인친다는 것은 진리에 안착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인침을 받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진리를 압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칠 정도의 충성심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토가 되거나 죽고 예? 정말 이 형장에서 이실이 될지라도 절대로 주님께 향한 내 충성심과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내 믿음을 절대로 변치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어린 아이라도 여인이라도 이 믿음을 탈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다니엘 11장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이 가장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다시 주의 예언을 살펴볼 때 주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이 처음부터 지구의 운명의 끝까지 보시는 분명한 주님의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과 우리 생애와 우리의 장래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확실한 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닥쳐와서 참된 주의 백성들, 진리를 선포하는 백성들이 핍박당할 순서만 남아있습니다. 아버지시여, 급하게 성취되는 예언, 이러한 마지막 세상 모든 정세를 보면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조합해 엽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에 맞지 않는 것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에 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잘라서 수술하여 내보내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의 거룩한 얼굴에 있던 광채를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